유대인이긴 하지만 뭐 바리새인파도 아니고 사두개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율법사도 아니고 제사장 그룹도 아닌 그냥 근본 없는 갈릴리 출신 어부인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가룟유다 못지않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베드로는 부인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거듭 만난 베드로는 삶 가운데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순절날 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의 역사를 받고 변화되게 됩니다. 변화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참 중요하죠. 신앙생활하는 목적 중에 하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실로 베드로는 엄청난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아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죽음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합니다. 구약을 종횡무진 오가면서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으로 사람들 마음의 문을 두드린 거죠. 그 핵심은 바로 당신들이 아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나사렛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용감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가슴을 찌르는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 가운데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실은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찌할꼬 라는 탄식과 함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후에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순종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면서 이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남자만 3,000명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합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열흘 남짓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그들이 기도했을 때 거기부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시작된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한 사람의 설교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의 무리를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그림자인 최초의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한복판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실은 성경을 아무리 뒤적거려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혹은 사도행전 2장에 교회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뭐 기독교 안에 진보와 보수를 다 떠나서 어느 누구도 실은 이 말씀이 교회를 탄생케 한 말씀이라는 것에서는 서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탄생한 예수님 마을 공동체 과연 이들이 가졌던 DNA가 무엇이었을까요? 4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한 이들의 행동 이것은 예수 마을 공동체의 DNA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힘썼을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네 가지의 일, 이 행동에 대해서 온 힘을 쏟아부었다. 이 네 가지의 온 힘을 쏟아부었다라는 뜻이 좀 더 명확합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to 라고 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힘쓰다라는 단어가 바로 영어 성경에 devote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proskauterēo라는 뜻입니다. 좀 더 깊이 설명하자면 변함없이 계속해서 어떤 것에 몰두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꾸준히 어떤 것에 몰두한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인내와 꾸준한 성실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힘썼다, 거기도 힘썼다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디에 우리의 힘을 쏟습니까? 어디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우리의 가치관을 쏟아붓습니까? 오늘 본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 구절이지만 교회를 탄생케 했으며 교회를 탄생한 그 즉시 그뒤 한 이 행동, 이게 바로 교회의 DNA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가장 처음 어떤 것으로 그들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올인했을까요? 자, 첫 번째, 예수마을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뜻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프로스카로테레오, 삶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교회가 세상 공동체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지침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 가슴 한복판에, 심령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잣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고 가치관이고 내 생명이고 그리고 뿌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활력이 있어. 옛날 한국말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어. 우리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앞에서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말씀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신기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톤으로 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실은 그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능력을 받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믿음에 관련된 것이고 믿음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후에 사도행전 17장 후반부에 가보면 이 두 교회를 비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레아 교회고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죠. 말씀이 이렇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한국말 성경에 더 신사적이어서, more novel, 더 너그러워서 혹은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살펴보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이거 내 삶에 실천해 본다는 이야기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원어적으로 이 훨씬 더 고상하고 오픈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를 영어로 표현한다면 우리 뭐 teaching이란 teach 가르친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teachable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열려 있는 배움에 대한 겸손한 자세로 듣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거절하고 비판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교회 성도들을 비교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unteachable, 가르침을 받기에 불가능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실은 untouchable,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 사이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그들은 전혀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서 가르치는 자도 그것을 받는 자도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것이 배가 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마을 공동체는 무엇에 힘을 쏟아부었을까요? 예수마을 공동체의 DNA 두 번째, 예수마을 공동체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죠.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사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이런 모임 가운데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이 헬라어의 뜻은 친교라고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은 친교와 나눔이라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친교, 나눔. 여러분, 세상에서도 친교를 위주로 모이는 셀그룹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나눔을 위주로 모이는 공동체들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모임과 교회가 다른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4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코이노니아 교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 모임은, 셀그룹 모임은 이제 목장 모임이죠. 이것을 우리는 때로 작은 교회라는 의미에서 목장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목장 교회. 저희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최근에 한 달 동안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목장 교회 모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때 담임 목사로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 저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쉽게 이 모임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은 바로 돌보고 나누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돌보고 나누고 전하고. 그렇습니다. 우린 일단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아픈 사람들, 그게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경제적이든지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과 사귐이 필요하죠. 그러나 더 깊은 사귐을 위해서는 돌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눠야 하는데, 단순한 물질의 나눔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나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나눔이 있어야 그 사람의 삶의 진정한 깊은 곳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이 드러날 때 수치심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치료가 되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죄인인 것은 깨닫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보고 나누고 그 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회 안팎으로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친교와 나눔을 뜻하는 코이노니아는 이 단어는 단순히 성도 간의 교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돌보고 나눌 때 단순히 세상적인 것으로 돌보고 세상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대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삶을 서로 나눌 때 그것이 수치심이 아니라 가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행전이 말하는 그런 끈끈한 코이노니아의 친교의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자서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역시 공동체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공동체로서 하나로서 존재하십니다.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 없다면 신앙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데 전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 목장 모임에 나와서 같은 고민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진솔하게 나눌 때 이 말씀이 그러한가?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는데 이렇게 실패했고 그러나 또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 말씀을 나눌 때 정말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소그룹 목장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그래서 나누는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의 DNA와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신앙이 성장하면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 사람을 통하여서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그런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에 속해야 실은 나의 부족한 부분도 드러나게 되고 나의 은사도 개발되게 되고 나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도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지도 말씀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가지 않으면 상처도 받지 않지만 사랑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중심이 된 소그룹 모임이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받는 법도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법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는 무엇에 힘을 쏟아부었을까요? 예수마을 공동체 DNA는 무엇일까요? 예수마을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예배 공동체. 실은 이것이 우선순위로서는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처음에 잘 모르니까 친교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떡을 떼는데 힘을 썼다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거는 성만찬, 주의 만찬에 관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행했던 그 금요일날 행했던 주의 만찬, 성만찬에 대한 누가식 표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둘 다 누가가 썼습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초대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소그룹 공동체에서 음식을 나누는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받아들이면서 이거는 주의 만찬을 표현하는 예배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문헌들에 보면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예배 안에서도 성찬식을 했지만 예배 마친 후에 그들이 애찬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로서 같이 모여서 또 밥상 공동체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예배 가운데서 가장 성스러운 예식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성찬, 주의 만찬과 침례식입니다. 성찬식과 침례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핵심을 잘 증거해 주는 예식이 없습니다. 초대교인들은 떡을 떼는 주의 만찬을 매주 드렸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음을 매주 확인했던 것입니다. 우리 매주 할 수 없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저희들이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제7일. 그래서 뭐 이단 중에 제7일 안식교라고 있죠. 구약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을 보면 안식 후 첫날 바로 제1일입니다. 근데 그날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제1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의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예배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떡을 떼며 성찬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4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제가 경험한 서구 교회들은 요즘 예배당을 주일에만 주일에도 가까스로 사용을 합니다. 수예배도 없고 새벽기도도 없고 뭐 철야기도도 없고 셀 모임도 없고 제자훈련도 없고 성경공부도 없고 그렇다고 그 건물을 일주일 내내 지역사회에 개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잘 지어놓은 번듯한 엄청난 예배당들이 서구 사회에서 널려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신앙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줄이게 되는 것이 예배 횟수입니다. 특히 주일 공예배는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신, 제자들이 따라한 주의 날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역시 비롯해서 경청하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그리고 오후에 혹은 월요일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함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결석을 하고 주의 날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멀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영적인 혼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세 명의 담임 목사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교회 담임 목사, 인터넷 담임 목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담임 목사가 또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뭐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있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은 교회 현장 예배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건강상으로, 어떤 영적인 문제로, 시간상으로. 그래서 영상 예배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서칭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 기호에 맞는 말씀을 들어서는 감동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삶의 능력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역교회 나에게 주신 목회자들, 그리고 또 다른 목회자들인 소그룹 리더들인 목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들을 격려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회개할 것이 있는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마치 그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회개하고 그들의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각나거든 재물을 그 자리에 놔두고 다시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관계가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막힌 관계를 풀고 나서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물 따로 그의 삶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예배도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가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그래야 한다라는 우리를 위한 유익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실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로 삶의 예배, 삶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율법의 말씀을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서로가 함께 모여서 이것이 그러한가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그런 기쁨 가운데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다시 한번 모여서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또 다른 격려와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삶의 현장의 예배로부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에 힘을 쏟아부었을까요? 예수마을 공동체 DNA 네 번째는, 예수마을 공동체는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기도.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의 또 다른 별명이 뭐죠? 성령행전입니다. 바로 성령행전이라는 이야기는 사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훅 들어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열망과 간절한 기대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시로 내가 원할 때마다 주님과 친교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픈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조국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간절한 소망이 일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기도가 그들의 삶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로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주님의 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진정으로 믿고 그 이름을 외칠 때 주님께서 행하셨던 똑같은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사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죠. 죽임도 당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옥토가 진동을 했습니다. 땅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사람들이 치유가 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도 하게 됩니다. 내가 한 일을 보고 놀라느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열어젖히게 합니다. 기도는 강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케 합니다. 기도는 회개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기도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기도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합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연약한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게 함을 맛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행하셨던 또 밤늦도록 행하셨던 그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심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 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회심한 무리들도 그 이후에 이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이 집은 만민이,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교회 모든 기도 모임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보기도 시대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장 모임에서 마칠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마다 거룩한 손을 들고 자녀들과 아내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들마다 눈물로써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라면 100만 시간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기도 운동입니다. 나 하나쯤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도 시간 가운데, 100만 시간 기도 가운데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한반도의 상황과 정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때 특별히 예레미야의 기도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멸망에 가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영적인 현실을 보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무엇을 위해서요?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면 어둠이 임합니다. 우린 경제가 좋아지기를 원하죠. 삶의 질이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제가 좋아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국력이 신장하고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1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잃어버린다면, 기독교인들이 예배에서 이탈하고 예배를 게을리한다면 그 땅의 그 민족의 심령에 어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린 교회로서 작금에 당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보며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어찌할꼬 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어찌할꼬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의 도덕성이나 정치를 보면 사실 소망이 보이지 않죠. 모든 지표들은 다 부정적인 전망들 뿐입니다. 어디 하나 좋은 전망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교회가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희 지구촌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중심이 된 예수마을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때로는 세상의 조직보다 허술해 보이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세상적인 무기도 없지만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예수마을 공동체 DNA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할 때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쏟아붓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교제, 예배, 기도 예수마을 공동체 DNA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마을 공동체 한복판에 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 초대교회 탄생의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마을 공동체 DNA가 나의 DNA가 되어서 이 교회 한복판에 있는 내가 먼저 변화되고 능력을 받아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우리를 예수님의 교회로 부르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 그런 DNA를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박수 올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래된 찬송가지만 정말 말씀의 바탕을 준 찬송가죠.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를 담아 고백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
늘 보호합니다. 같아서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이 교회 위하여
오늘 밤 기도로 하늘의 영광과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머리도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교회를 우리가 한 부분이 되어서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그 피와 살을 기념하며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억하는 공동체, 그래서 감사하며 은혜를 잊지 않는 공동체, 그것을 함께 나누고 전하는 공동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추구한다면 주님께서 이 시대에도 2000년 전에 부어주셨던 놀라운 능력을 경험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 흘려서 사신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민족이 당한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부짖을 때,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도행전적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2000년 전 예수님을 중심으로 탄생한 예수말 공동체의 그 DNA, 예배와 교제와 그리고 말씀과 기도,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며 또 그렇게 각자 삶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위대한 고백과 삶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